자,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자기 입증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기 전에 또 다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 말씀.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신의 그 의로우심을 입증하신 이유가 나오지요. 자신의 그 의로우심을 입증한 그 이유가 뭐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얘기합니다. 이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낸다라는 얘기죠. 드러낸다. 또 입증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입증하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대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입증해 보인대요. 어떻게 하심으로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래서 그 의로우심을 입증해 보이신다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이런 행동 때문에 수없이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수없이 비난을 받아왔는데 그 역사적으로 받아왔던 비난의 소리들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인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는가 하는 거지요.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인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는가. 또 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정의를 집행하지 않는 것인가? 죄가 있으면 징벌해야 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줘야 맞지 왜 가만히 내버려 두는가? 세상이 이렇게 악이 가득한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건가? 뭐 이런 거지요. 죄를 참으신다는 것은 악을 묵인하거나 원칙 없이 용서를 베푸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비난. 또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에서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거. 이런 비난의 소리가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끊임없이 계속되어졌던 비난의 소리입니다. 그런 온갖 오해와 온갖 비난의 소리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면서 오늘 이 비난의 소리를 한 번에 잠재우는 이 쏟아져 나오는 이 비난의 소리를 한 번에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잠재우는 그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지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두의 입을 막았어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조차도 자꾸 자기의 판단과 이성으로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그 소리를 한 번에 입을 막았어요. 또 모든 의문점들 끊이지 않는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하던 그 의문점들을 단 한 번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자, 이렇게 되어서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든 의심을 불식시키고 또한 그분의 백성으로 하여금 더 이상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십자가죠. 십자가. 이것을 좀 더 제가 두 가지로 요약해서 오늘 이 새벽에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기 입증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두 가지를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십자가로 입증해 보여주셨어요. 죄를 철저히 미워하신다는 이 사실을 이 십자가로 입증해 보여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되는 것이 뭐냐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죄와 악인에 대해서 철저히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증오심으로, 때로는 불같은 분노심으로 다루셔요. 아주 심각하게 다루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굳이 이런 이야기까지, 이렇게 아주 잔인한 이야기까지, 몰살당하는 이야기까지 다 기록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있지요. 인간의 죄악상이지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죄가 가득한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증오와 거룩한 분노가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이 죄를 짐을 짊어지고 지는 십자가죠. 십자가.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이 죄의 짐을 짊어지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한순간에 다 쏟아 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은 독생자가 죄를 짊어지는 그 순간 조금도 하나님께서는 형편을 봐주지 않고 과감히 징계하십니다. 거기에는 긍휼도, 더 이상 거기에는 자비도, 더 이상 거기에는 뭐 오래 참으심도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정말 어쩌면 저렇게 매정하게, 어쩌면 저렇게 과감하게 하나님의 그 참으시고 참으시던, 그리 길이 참으시던 인류의 역사 속에 끊이지 않는 계속 비난과 모든 그 비판의 소리들을 다 감내하시고 참으시던, 어찌 보면 하나님은 악인을 보아도 징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으시면서도 길이 참으시던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이젠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거기에 다 쏟아붓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 더 이상 자비가 없어요. 더 이상 긍휼이 없어요. 다 쏟아 붓습니다. 창날은 옆구리를 찌릅니다. 대못에 예수님의 손과 발이 뚫리고 박힙니다. 가시면류관은 머리와 이마에 깊이 파고들어 피를 계속 흘려내고 있습니다. 침뱉음과 온 것처럼과 비웃음, 서서히 죽어가는 공포, 잠시 후 태양빛은 사라지고 칠흑같이 세상은 깜깜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는 터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독생자에게 남김없이 쏟아진 결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죠. 독생자 예수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며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것입니다. 왜 이 고난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구원자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아들을 짓밟고 그분이 흘리신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이 모든 진리를 알게 하신 은혜의 성령을 모욕했던 것들을 지체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우리는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십자가로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의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분인가?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세상이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면 당장에 징계하셔야 마땅하지 않는가? 당장에 심판해야 맞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진정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내가 이토록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이 진정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지금 이 순간에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내게 뭔가 확실한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해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 해결돼요. 하나님을 향한 의심,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 해결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는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을 좀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을 통하여 드러났다, 입증됐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리해봤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부요하셨지만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가난해 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알지 못하시지만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물의 가치가 사랑을 입증하는 척도라고 한다면 독생자를 내어주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감성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대가 없이 죄인인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는 그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마음에 감동으로 젖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는, 여전히 바뀌지 않는, 여전히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통회하게 되는지, 얼마나 가슴을 치는지. 하나님, 주의 성령을 부으시고 나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바뀌지 않는 나의 습관, 바뀌지 않는 나의 속성, 여전히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도 전혀 바뀌지 않는 나의 삶, 이 묵은 땅을 성령 하나님 기경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기경하여 주셔서 다시 새로운 땅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다시 새싹이 피어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도대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받을 만한 공로나 가치가 없는데도 심지어 생각과 행위로 끊임없이 반역을 일삼고 있는데도 또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데도 한결같이 그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사랑은 여기 있는데 그 사랑은 우리로 시작되어진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의 이유 또한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사랑을 입증해 주셨는데, 보여주셨는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생명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씀의 표현에는 우리의 정체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 어느 때에도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은 뭐냐면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언제나 사랑하는 자들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면 아무리 신천지 이단이 들어와도 꼼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십시오. 특히 주의 종을 사랑해 주십시오. 많이 약하지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귀가 간지러우면 누가 남 말을 하는가, 내 말을 하나, 이런 생각이요. 요즘은 귀를 하도 휘볐더니 귀에 염증이 나서 병원 치료를 받았어요. 예. 아, 너무 귀가 간지러운 거예요. 예. 주의 종이 마음에 안 들 때 많지요. 험을 잡을 거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내려오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싶을 때가 뭐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래도 주의 종을 양정교회 공동체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도 다 아시죠? 부족한 줄, 모자란 줄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아셔도 세우신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아,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저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구나. 여러분, 주의 종을 사랑해 주십시오. 제 귀가 너무 간지러워서 못 살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 한두 가지 아닌 줄 알아요. 정말 제 귀 좀 긁지 않게 좀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을 사랑하면, 사랑받는 주의 종이 주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얼마나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사랑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입증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언제나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대단히 무서운 거죠.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정교회 공동체가 지금 정말 사랑하는 자가 모인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것에도 서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거든 그러면 주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엎드려 기도하는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죄인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지요. 도무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따라서 오늘 기록된 말씀을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을까 싶은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중간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꾸 미워해 보세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과 있는 것이 행복합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그 자리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마음을 고쳐먹으면 그래 좀 부족해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 내가 좀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 순간부터
바뀌게 되잖아요.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분위기가 달라지게 된단 말이지요. 여기 독생자를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사랑을 입증하신 방법은 뭐냐면 다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얘기합니다. 죄인을 살릴 목적으로 자신을 입증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살릴 목적으로. 죽일 목적이라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조그만 일에도 흠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서 그 사람이 흠을 끄집어내고 계속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 죽이는 일이 되죠. 저도 웬만한 건 끄떡하지 않아요. 웬만한 거는 끄떡도 하지 않는데 자꾸 그 얘기를 들으면 흔들려요. 마음이 지쳐요. 자꾸 비판의 소리 듣고 정죄의 소리를 듣고 자꾸 목회에 대해서 목사님 부족함에 대해서 자꾸 이런 이야기를 자꾸 귀로 들려지게 되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은 살리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은 결국 오늘 보여주신 대로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도무지 형편없는 사람, 이 사람은 마땅히 징계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그러이 사랑해 주면 언젠가는 그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양정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출발은 우리에게서 출발한 사랑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정복되어야 하고 멸망당하고 죽어야 할 대상이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감동의 마음으로 우리도 살리는 자가 되어서 더불어 함께 사랑을 실천하여 정말 사랑하는 자가 모인 공동체로 세워가는 우리 양정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는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의인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마땅히 사랑받을 만한 자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라 마땅히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자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보내주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것이 죄인에게 화목제로 나타나 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기를 입증해 주신 그 방법이 뭐였냐? 바로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본받을 사랑은 무엇인가를 획득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오늘 이 하루가, 그리고 여러분의 한평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